할렐루야.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2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1층에 가시면 얼굴 팩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푸석푸석한 얼굴 가셔서 이렇게 한번 붙이고 얼굴 피부를 좀 진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일곱 마디를 중심으로 한절 한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인간은 네 가지 허기가 있다 그래요. 진리에 대한 허기, 그리고 사랑에 대한 허기, 공의에 대한 허기, 마지막에 그 용서에 대한 허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인류의 공통적인 네 가지 허기가 가장 완전히 충만히 제시된 현장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류의 가장 그 핵심 가치죠. 보통 그 핵심이라고 할 때는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크럭스, 라틴 말입니다. 원래 어근 자체가 크럭스, 핵심이라 그러는데 십자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온 인류의 크럭스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아침에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누가복음 23장을 좀 띄워주세요.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선 용서라는 큰 주제에 앞서서 우리는 인류가 왜 이렇게 영적인 파탄이 되었는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걸 무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찾아온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무지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마치 이 땅이 처음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결국 가장 그 큰 문제가 무지예요. 사실 뭐 정의를 나름 외치지만 그걸 누군가가 그렇게 종교적 관점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가소로운 정의다. 참 씁쓸한 표현일 텐데 가소로운 정의다.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정의 이면에 자기 이익, 자기 탐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종교적 관점에서 세상에서 주창되어지는 그런 주장들은 어쩌면 가소로운 정의일 수 있다. 동의 안 할 분도 계시겠지만 일면 이해가 돼요. 자,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그 영적인 무지에서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치욕과 모독과 모욕을 뒤집어 씌운 사람들은 나름 로마의 정의를 위해서 또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행했을 거예요. 가야바도 그랬고 안나스도 그랬고 어제까지 살펴본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 자, 용서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쉽지 않은 주제고 누구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상처를 입은 자만이 용서를 꺼낼 수가 있어요. 제3자는 용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3자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 이제 그만해라. 아, 그 정도면 됐다. 너무 이런 표현들이 자기 입장에서 소위 또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는 상처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저들의 무지를 설명하시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실은 이 용서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용서를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주제를 첫 마디로 꺼내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이라는 주제가 여기 소개가 되죠? 파라데이소스. 보통 우리는 영어식 표기로 파라다이스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 파라데이소스는 사실 그 페르시아 왕의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마지막 한 강도의 낙원회로의 초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도 그냥 5분 전에 회개하고 저랬으면 어떨까? 괜히 일찍이 붙잡혀가지고 그렇다고 잘 노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에서 충실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낙원회로의 초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낙원회로 초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정 안에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끈질긴 구애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 신체의 기관 가운데 마지막까지 활동하는 기관이 그 청력이라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들어야 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의식이 있든 없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와 마음과 심정도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한 강도를 낙원에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또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혈육의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은 요한이라는 한 개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부, 교회 부탁하는 것이며 그 교회의 탄생을 십자가 아래서 예고하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숨져가는 주님의 죽음의 열매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격인 교회요, 당시 제자 공동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오셨고 그 밀알이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와 열매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그 십자가에서 그 의미와 메시지를 예수께서 예표하시고 그려내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발음 때문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하하,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이 위기 속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시려나, 그리고 조롱의 빌미가 되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예수님의 이 절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좀 너무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망하지 않아요? 아니,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다 붙잡혀 체포돼도 마지막 숨져가는 순간에 어떻게 숨집니까? 멋지게, 장렬하게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참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서의 면모도 감춰져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더 처절한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절규를 성경이라는 경전에서 또 이미 익숙한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읽고 듣고 보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원래 현장처럼 이렇게 감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그러나 적어도 이 당시의 십자가는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씌워진 기독교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시대의 원형의 시각에서 이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대목에서 예수님보다는 사실 하나님 쪽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어는 지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신앙의 영역에 훨씬 그런 영역이 많더라고요. 아니, 분명 그분의 성품과 성실함과 은혜로 믿어는 지는데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철저히 버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참 인간적인 절규처럼 보이는 것은 나약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절규라는 차원보다도 더 높은 관점과 가치는 얼마나 우리의 구원과 대속을 위해서 철저히 제물로 버림당하셨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자식이 되었던 적이 있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 몇십 초라도 내 자녀를 이렇게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요? 음부의 밑바닥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버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바로 그 의미를 더 오롯이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최초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묶여서 우리도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 그걸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제단에 버려짐으로써 죽어짐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슬쩍 이래도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철저히 버려짐의 절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입고 구원을 입고 죄값이 지불되었는가를 이보다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디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섯 마디는, 다섯 번째 마디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모든 시간을 로마 표기법을 썼어요. 유대 시간 기준을 쓴 게 아니고 로마 표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표기법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정확히 놓고 보자면 새벽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죠. 그 시간 자체가 재판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9시. 그리고 12시 정오에 뭐가 일어나죠? 온 천지가 캄캄해져요. 3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도 보면 어둠의 재앙이 있었죠. 온 땅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실상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그 속에 이제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계산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6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에 죄수들을 달 때에는 그 십자가 형틀 자체의 의미가 단번에 목숨을 끊는 형틀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죽어가는 입장에서는 낫죠. 그러나 십자가 형틀의 고통은 뭐냐면 시간이 걸려가면서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느껴가면서 숨져가야 한다는데 십자가의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이틀까지 간답니다. 이틀까지. 그리고 보통 24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만큼 온몸이 쇠약해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게다가 창을 맞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 아래 십자가가 해골이라는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죠? 이 목마르다! 라는 말 속에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온전하신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목마르다라는 절규를 또 이어서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항상 생수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뭐라 그러죠? 선생님,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가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목마름을 입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과 허기를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 갈증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갈증, 목마름, 허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밖에는 해결할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만이 인류의 문제에 영원한 해결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 그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삶의 그 본질적인 갈증, 허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 마지막 해답은 예수를 만나는 일 외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일 외에는 진정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19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제 완성했다, 끝났다라는 부분적 의미도 있지만 이 이루었다라는 말에 충실한 번역을 따라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런 그릇에 물이 이제 가득 차듯이 충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인생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순간부터 이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을 쏟아내시며 숨을 먹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생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죠? 노래 잘하는 자라고 묘사를 해요. 그 말은 다윗이 악기를 잘했거나 특별히 음색이 좋아서라는 의미도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양떼를 치며 가축을 몰며 악기도 연주했던 경험이 있고 수많은 청초한 언어로 시를 써 노래도 불렀었죠. 그런데 다윗은 왜 노래 잘하는 자로 마지막에 불리워졌을까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악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주하는 대로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로 불리웁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런 존재였습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의 이 땅의 일생이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숨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마칩니다. 다 이루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통 우리는 부자 또는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게 뭘까요? 저는 돈 많아도 잘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별로 돈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쥐뿔도 없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의 성공의 개념은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와 같이 주님이 키고 연주하는 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인생. 그 이상 성공이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대적 정황으로 의미를 두자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 이루었다. 죽어나오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제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소명하시는 순간을 맞닥뜨릴지라도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그 유언이 되어버린 마지막 글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는 말을 썼죠. 같은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23장 46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지막 자기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149장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송 드릴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하겠습니다.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고난 주간 새벽 예배를 마치며 삶의 예배로 출발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